에스겔 23번 메시지. 뒤뜰에 있는 건물, 벽들, 분향단, 거룩한 방들, 삼는 장소. 이 메시지에서는 성전의 뒤뜰에 있는 건물, 성전 안의 분향단, 성전 양편의 거룩한 방들, 제사장들이 제물들을 준비하는 두 군데의 삼는 장소와 벽들을 볼 것입니다. 성전 뒤뜰에 있는 건물. 과거에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 성전 뒤뜰에 있는 건물을 살펴보면서 이 건물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 주님을 앙망했습니다. 때때로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깊습니다. 에스겔서의 대부분의 건물의 의미와 목적은 알 수 있지만 성전 뒤뜰에 있는 건물의 용도에 관해서는 암시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은 성전보다 큽니다. 성전의 치수는 100규빗 곱하기 60규빗이지만 뒤뜰의 건물은 100규빗 곱하기 80규빗입니다. 비록 이 건물이 성전보다 더 크지만 이 건물의 목적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연구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골방 혹은 곁방들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상징하지만 뒤뜰의 건물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리스도의 충만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생명과 빛과 실제와 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인 교회가 됩니다. 골방들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가리키는 반면 뒤뜰의 건물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리킵니다. 뒤뜰의 건물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한 형제의 집에 온 손님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주인이 당신에게 머물 방을 주지 않고 거실에 기다란 의자에서 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형제가 부자가 아니라 다소 가난함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특별히 당신을 위하여 준비한 널찍한 빈방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그가 부자임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부유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그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그분께는 큰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넘치도록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신 그리스도가 겨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이신 그리스도께는 언제나 여분의 것이 있으며 남은 것이 사용된 것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양이 처음 손에 있었던 양보다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한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분량 뒤쪽에 비어있는 훨씬 더 큰 분량이 있습니다. 빈집 없음이라는 간판을 붙인 아파트와는 달리 그리스도께 있는 표지는 언제나 여유 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여유 있는 건물이십니다. 이 건물의 규모 100규빗 곱하기 80규빗은 의미가 있습니다. 80은 10 곱하기 8입니다. 숫자 8은 부활을 상징하고 10은 충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숫자 80은 충만한 부활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이 건물 구획은 8,000평방규빗, 즉 80의 100배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1000배의 부활입니다. 뒤뜰의 건물의 치수에는 벽이 포함되는데 사면에 있는 벽의 두께는 5규빗입니다. 건물의 실제 수용력은 70규빗 곱하기 90규빗입니다. 이 숫자들도 의미 있습니다. 70은 7 곱하기 10, 90은 9 곱하기 10, 9는 3 곱하기 3입니다. 이들 숫자는 완성 7, 충만 10, 부활 8, 3일 하나님 3을 가리킵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풍부하신가를 보여줍니다. 성전의 크기와 성전 앞뒤의 격지의 크기. 에스겔 41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성전의 크기와 성전 앞뒤 격지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일백척이요 또 서편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향하여 장이 일백척이요 전 전면에 광이 일백척이요 그 앞 동향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일백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성전은 길이가 100규빗이고 전의 전면과 동향한 격지의 너비도 도합 100규빗입니다. 문통의 광이 20규빗이고 벽 양편의 두께가 각 6규빗으로 도합 12규빗이고 골방의 광이 강면의 4규빗으로 도합 8규빗이며 골방 바깥 벽의 두께는 강면의 5규빗으로 도합 10규빗입니다. 골방을 따라 있는 빈터의 광은 양편의 5규빗 도합 10규빗입니다. 이 모두를 더해보면 60규빗이 됩니다. 성전에 속한 골방과 바깥 골방 사이의 격지는 성전 양편에 붙어있는데 폭이 20규빗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합하면 100규빗입니다. 이것은 각면이 100규빗 되는 정사각형을 이룹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곧고 온전하며 넘치는 분이심을 상징합니다. 안뜰, 성전 전면, 동편을 따라 있는 뜰의 폭은 100규빗이고 그 길이도 100규빗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제단이 그 중심에 있는데 역시 각면이 100규빗인 사각형입니다. 이것은 또 한번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곧고 온전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성취하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음을 가리킵니다. 뒤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은 길이가 100규빗이고 뒤뜰 뒤에 그 뒤뜰의 전면을 따라 있는 건물의 폭은 각면에 문통을 합하여 역시 100규빗입니다. 여기 성전의 뒤쪽에 각면이 100규빗인 또 다른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금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곧고 온전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충족시키실 뿐 아니라 여전히 넘치도록 풍부하게 남는 것을 갖고 계십니다. 이 기이한 배치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세 부분의 땅이 있지만 모두가 100제곱 평방입니다. 3일 하나님 안에는 100배수의 온전한 사각형과 100배수의 풍성한 나무미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전과 안팎들의 전 지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앞에서 다룬 설계 도면을 사용할 것을 권하겠습니다. 바깥들에 이르는 동문의 길이와 안뜰에 이르는 서문의 길이를 더하면 100규빗이 됩니다. 바깥들 또한 외문에서 내문까지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안뜰의 길이가 100규빗이고 성전 자체의 길이도 100규빗, 별도의 지역과 뒤쪽 건물의 길이도 100규빗입니다. 이 다섯 부분을 합하면 도합 500규빗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분은 문으로서 100% 완전하시며 바깥들로서 100% 완전하시고 안뜰로서 100% 완전하시고 성전 자체로서 100% 완전하시고 풍성한 나무므로서 100% 완전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그리스도는 100 곱하기 5이십니다. 우리는 5가 책임의 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책임을 100배로 짊어지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보듯심, 남아있는 풍성의 그림입니다. 그분의 온전하심, 보듯심, 남아있는 풍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부활 안에 있는 것이므로 완전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짊어지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한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흠없는 간증이십니다. 성전의 벽들. 에스겔서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 본체, 현관, 골방, 뒷뜰의 건물, 모든 벽들을 포함해서 성전에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들이 나무로 덧입혀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나무만 보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세운 성막과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가 세운 성막에 들어간다면 어디서나 금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이와 달리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모든 부분이 나무로 덧입혀졌습니다. 금은 신성을 상징하는 반면 나무는 인성, 특히 주 예수님에 합당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는 인성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1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의 영광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43장에서 영광이 성전으로 되돌아올 때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주된 건축 재료는 인성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지만 천연적인 방식으로가 아닌 예수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한 인성은 우리의 천연적인 인성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의 인성입니다. 성전에 관한 이 기록에서 숫자 6이 여러 번 사용됩니다. 거의 모든 입구, 문, 문지방에 숫자 6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여기서 숫자 6이 사람 예수의 인성을 상징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전의 내부를 덮은 나무는 주 예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내부가 어떤 종류의 나무로 덮여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인성을 가지셨는지 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기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묘사할 수 없지만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로 덧입혀진 모든 것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은 1장에 묘사된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은 피조물 위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항구적이고 영존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1장의 그룹은 네 얼굴을 가졌지만 벽들의 조각에는 두 얼굴,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만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인성을 상징하고 표현하며 사자의 얼굴은 인성 안에 승리를 상징합니다. 에스겔 41장 18절과 19절은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음에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그분의 승리를 나타냄을 상징합니다. 모든 종려나무는 한편에는 사람의 얼굴을 다른 한편에는 어린 사자의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가 승리하는 사람에게서 표현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통을 갖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사람과 사자의 얼굴을 보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얼굴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과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룹과 종려나무가 나무에 그려지지 않고 나무 안으로 조각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덧입히는 널판인 우리가 주님에 의해 새겨질 필요가 있음을 계시합니다. 새겨지는 것은 무언가 겪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새기신 무언가가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이 그들 안으로 새겨졌습니다. 항구적인 능력, 신선함, 언제나 푸른 생명이 그들의 존재 안으로 새겨졌습니다. 주님의 새기심으로 인해 그들은 어디를 가든 이러한 종류의 형상과 인상을 지닙니다. 나무로 만든 분향단. 분향단은 전체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뿔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세운 성막의 분향단과 전혀 다릅니다. 성막의 분향단은 나무에 금을 입혀 만들었는데 이것은 인성에 신성이 덧 입혀졌음을 상징합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은 나무로만 만들어졌는데 이는 예수의 인성만 상징합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제단, 등대, 진설병 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제단이 또한 상입니다. 그것은 제단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에 좋으며 또 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하시기에 좋습니다. 제단이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만족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는 곳이고 상이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제단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상입니다. 우리는 이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상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인성 위에 있습니다. 이 제단 상에 올려지는 것은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제단 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한 향이고 상 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 위에 그리스도는 향이시며 상 위에 그리스도는 음식이십니다. 여기서 중점은 벽과 분향단이 모두 나무로 덧입혀져 있으며 이 나무는 주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된 분향단은 높이가 3규빗, 길이가 2규빗입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 삼일 하나님이 간증이심을 상징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제단은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덧입혀진 나무의 한 곳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제단, 상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향을 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시는 음식을 누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하나님 모두가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의 향기로 인해 만족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음식 공급으로 인해 만족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가 표현되는 분위기와 상황에서만 이 상호적인 누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제단 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통과 누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승리로부터 나옵니다. 등대가 없음. 이 성전 안에는 빛을 발하는 등대가 없습니다. 성막의 성소 안에는 창문이나 개구가 없었기 때문에 등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묘사된 성전 안에는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많은 창문이 있으므로 등대가 필요 없습니다. 문들. 외전과 내전 입구에 모두 문들이 있습니다. 두 군데의 대문에는 각기 접치는 두 개의 문짝이 있습니다. 대문은 다만 개구이지만 거기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사도들과 같은 적극적인 사람들이 올 때는 문을 열어야 하지만 이리와 같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올 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당신이 있는 지방교회는 문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 길만 있고 문들로 된 대문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에게는 문짝을 갖춘 대문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을 닫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문짝의 기능은 창문의 창살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문짝은 적극적인 것들은 들여놓지만 소극적인 것들은 막아내기 위해 닫습니다. 각 대문에는 두 조각으로 된 문짝이 두 개씩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문에 문짝이 도합 네 개입니다. 문마다 각기 접치는 두 문짝이 있다는 사실은 문이 돌기도 하고 접치기도 하여 유동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 안에서 인도하는 자들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겹쳐지고 돌려지는 법을 모릅니다. 교회는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돌려지고 겹쳐지는 유동적인 문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방들. 거룩한 방들은 안뜰과 바깥뜰을 연결하는 건물입니다. 이 방들은 북편과 남편에 있습니다. 거룩한 방들은 폭이 50규빗, 길이가 100규빗이며 두 건물 사이에 폭 10규빗의 통로가 있습니다. 각 건물은 2열을 이루어 서로 마주대하며 중간에 통로가 있습니다. 남편 건물에 많은 문들은 북쪽을 향해 열려 있고 북편 건물에 많은 문들은 남쪽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건물은 연결하는 건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거룩한 방들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바깥들의 박석 깔린 땅 위의 방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먹는 곳이지만 이제 이 거룩한 방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고 제물을 놓아두고 보관하는 곳입니다. 또 이곳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옷을 놓아두는 곳입니다. 박석 깔린 땅 위의 방에서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표현되고 살아내어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물들은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옷은 우리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깥들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분을 살아내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 있는 상황은 훨씬 더 진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먹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체험에서 많은 진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 거룩한 방들에서 영적 체험의 고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방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방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우리가 거룩한 방들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북편과 남편에 놓여있는 거룩한 방들은 서로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과 간증, 증거와 확증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저장과 공급과 누림은 교통과 간증과 확증의 문제입니다. 거룩한 방들은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입니다. 숫자 100은 완전한 완성의 충족함을 상징하고 숫자 50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충분하고도 온전한 책임을 짊어짐을 상징합니다. 또 북편과 남편에 있는 거룩한 방들을 결합하면 각면이 100규빗 되는 또 다른 정사각형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저장과 공급과 누림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이 거룩한 방들은 서로서로를 위해 증거하고 함께 결합되면 절대적이고 온전한 완전함이 있게 됩니다. 상호적인 간증이 함께 더해질 때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과 저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거룩한 방들은 골방들처럼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골방들과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방들이 그리스도의 충만과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를 저장하며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결국 그들의 누림은 그 방의 높이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상징하는 골방의 높이와 같은 정도까지 이릅니다. 6절은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고 말합니다. 비록 거룩한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지만 기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영적 체험에 관한 한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방 안에 있는 자들은 기둥이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의 능력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뛰어남과 탁월함을 강조합니다. 포장길 위와 내 모퉁이에 있는 방들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우리에게 적용되심을 강조하고 현관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용하심을 가리키고 성전에 부속된 건물과 골방, 곁방 옆에 빈터는 그리스도의 충만과 넘침을 말하고 성전을 둘러싼 격지와 여분의 건물은 그리스도의 풍성과 넘치는 부요함을 드러냅니다. 이제 거룩한 방들은 그리스도의 뛰어남과 탁월함을 강조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거룩한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지만 뜰의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습니다. 가장 높은 3층에 있는 회랑은 서로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교통과 더 많은 확증을 갖게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누림에서 더 높이 상승할수록 더 많은 상호 확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3층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다면 우리는 교통과 확증과 다른 이들에게 열려있음을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어리고 영적 성장이 그다지 많지 않은 자들은 교통과 확증의 필요를 이처럼 느끼지 못하고 혼자 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저장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라서 영적 체험의 이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은 교통이 충만하고 상호간의 증거와 확증과 열림이 충만한 삶을 살 것입니다. 회랑이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해 3층의 골방들은 1층과 2층에 있는 골방들보다 작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체험과 누림이 3층의 높이에 도달할 때 우리는 교통이 충만합니다. 교통과 확진 가운데서 다른 이들에게 더 열고 우리가 낮은 층에서 그랬던 것과는 달리 다른 이들과 더 가까이 있게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두 군데에 삼는 장소. 끝에, 즉 뒤편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삼고 소제물을 준비하고 굽는 두 군데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의 부엌입니다. 백성들의 부엌은 바깥들의 네 모퉁이에 있지만 제사장들의 부엌은 성소 안에 이 두 곳에 있습니다. 성전 주변의 땅. 성전 측량이 끝난 후 그 사람은 에스겔을 성전 복합단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담 밖에 있는 땅을 측량했습니다. 각 방향에서 잰 그 땅의 측량은 500규빗이 아니라 500리드였습니다. 1리드는 6규빗입니다. 따라서 담 밖의 땅은 300제곱규빗으로 900만 평방규빗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500제곱규빗의 땅만 사용되고 성전 복합단지 둘레에는 넓고 광활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강한 분별의 인상. 성전의 구도는 분별의 강한 인상을 줍니다. 광활한 땅 둘레의 담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했습니다. 모두 합하여 최소한 4개의 담이 있습니다. 전체 부지 주위의 담, 바깥뜰 주위의 담, 안뜰 주위의 담, 성전 주위의 담. 이 담들은 성전을 둘러싸며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사중의 분리를 통과했음을 가리킵니다. 이 얼마나 큰 분별입니까? 성전 복합단지의 사면에는 담에 이르는 1250규빗의 광활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별의 광활함을 의미합니다. 진보의 인상. 더욱이 성전의 구도는 진보의 인상을 줍니다. 우리가 안쪽으로 나아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을 때 그 높이는 땅에서 15규빗 위입니다. 또 높아질수록 더 넓어집니다. 내적이고 더 높고 더 넓습니다. 이것이 진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체험은 진보적입니다. 균형의 인상. 성전의 외형에는 균형과 대칭의 명료한 인상이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것이나 구부러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히 균형 잡혀 있고 정사각형이며 곧습니다. 어떠한 것도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의 그림. 이것이 교회 생활의 그림입니다. 교회 생활은 절대적인 분별의 생활, 진보의 생활, 균형의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곧고 정사각형이며 직선입니다.